오늘 첫 부분에서 아론의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들을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자신들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속죄의 역할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때문에 연약하고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나를 또 우리를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증보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헤아리면 감사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서론을 지난주 이 시간에 간략하게 거론한 저자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자격을 7장에까지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하는데 이 자격에서 주님은 합당하고 땅에서 끝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에 레위 가문의 계보를 따른 땅에서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불완전한 것을 거론한 다음에 하늘로부터 직접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시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여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여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셨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7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유명한 다윗의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는 언약을 확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과거 아론의 후손들과 이제 영원히 변치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대로 영원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 우리 모두가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보다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을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4절입니다. 땅에서 난 대제사장, 즉 레위 가문의 아론의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과거의 율법 속에서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선택되었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1절에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직책이 있었고 이 일들의 우두머리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해결받는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세 직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의 요점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직을 중심하고 있고 이 논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먼저 그랬는데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할 것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절대로 제사장은 천사나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고 죄인을 속죄하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존귀하고 영화로울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한 것입니다.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라면 죄의 용서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제사장조차도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2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이해하면 아마도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당연히 여기 보는 대로 무식이라 그랬습니다만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천사가 아닌 가장 구체적으로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뽑으시는 겁니다. 여기 휩싸여 있다 하는 것은 주위에 널려 있는 사람의 환경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늘 거론하는 바지만 아론은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바로 위 형인 시므온과 함께 하몰의 아들 세겜과 거룩한 예식인 할례로 자기 누이를 간통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속여 죽이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열두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는 내용을 창세기 39장 5절에서 7절에 봅니다. 6절에서 보면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약간 중략을 하고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주 무서운 혹독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지요.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거룩한 명령을 받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일 역시 출애굽기 32장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아론의 후손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맡기신 것은 자격 없고 범죄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예시라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아론을 용서하셨음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되게 했던 그 뒤에 있었던 일이죠.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명기 9장 20절에 범죄한 아론을 하나님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문의 대제사장들이 이 같은 초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3절에 그랬고요. 이 내용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4절에 절차를 거쳐서 먼저 자신들의 허물을 사함받은 후에야 백성을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하나님께 백성의 사죄를 요청하는 존귀한 역할 역시 앞에서 지적한 대로 사람이 지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했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라는 부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는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그래도 수천 년을 이어온 레위 가문의 대제사장직은 사람 가운데서 취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가능했고 꼭 같은 연약에 휩싸인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일을 감당하였다는 다음에 증거할 예수도와 다름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보내신 대제사장을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대제사장직을 사람 가운데서 취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가능하게 됨을 육신의 아론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앞에서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 순서를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실을 증거하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5절 상반절에 그랬죠. 예수도의 사역은 어떤 것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의한 순종이었음을 고백하심을 성경에서 더러 봅니다. 대표적인 것을 인용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그리고 같은 내용이 6장 38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이고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메시아의 의미이기 때문에 물론 구약의 3중의 중재자를 겸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중요한 것은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5절 하반절에 이미 1장 5절에서 인용했던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지만은 거기서는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면 여기서는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같은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6절 상반절에 이것은 당연히 시편 110편 4절에 영감받은 다윗의 메시아 찬양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6절 하반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7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한 그의 삶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데서 신비에 속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주님처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 14장 18절에 그의 지위와 그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준 것 역시 예수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데서 영적인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따라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내지셨고 이제 다음 절부터 사람으로서의 죄로 죽을 인생을 중보하기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신 사실을 통하여 그러한 절대적인 아버지께 드린 확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7절 상반절 그랬죠. 예수도는 자신의 목숨, 즉 생명에 대하여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10장 18절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증거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생명이 국한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이 생명의 능력이 미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육신을 입고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수월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어떤 사람도 결코 죽음에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 같은 이 역사에도 아들의 간절한 기도가 올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7절 중간에 그랬죠. 이러한 표현은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외침의 소리였고 사망에 절규하는 인류의 눈물과 절규를 모두 모은 것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호소력 있는 간구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규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투정과 원망 어린 탄식을 들으시고 무덤에 누워있는 썩어가는 나사로를 생각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던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도의 조용한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멸망할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탄식하시는 주님의 흐느낌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졸고 있었지만 그들과 자신에게 다가오는 안타까움을 내다보시고 세 번씩이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공간복음에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떨어뜨리시며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거절된 것 같이 상황에서는 보였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7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기도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기도뿐만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그 일을 기쁘게 감당했던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순종의 모범이신 대제사장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예수도는 어떤 면에서나 하나님 아버지를 받들매 모범이셨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되심도 앞에서 거론한 아론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모범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대비되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8절에 그랬는데, 먼저 앞에서 이미 인용한 시편 2편 7절 하반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영광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고난을 위해 난 사람과 다름없이 시간과 공간에 갇히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그것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위엄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도는 이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어떤 배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모두의 모범을 삼아야 할 귀감인 겁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9절 그랬는데, 사실 비슷한 표현이 이미 앞에 쓰인 바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래놓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앞에 2장 10절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사람의 표현을 빌리다 보니 오해의 소지들이 드러 나타남을 봅니다. 예수도께서 불완전하셨던 분이셨는데 온전하게 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봐도 온전하게 되셨다, 텔레이오, 완성하다, 수행하다, 이루다, 끝내다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예수도의 고난의 극적인 역사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희생은 이제 구원의 출발이며 완성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이 사실이 이어지는 내용에도 연결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다음 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10절에 그랬습니다. 이미 앞에서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였던 내용의 확인이지만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6절에서는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반면에 여기서는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어떤 다른 큰 차이는 갖는 것 같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을 창세기 앞에서 이미 인용해 드렸습니다만은 14장 18절에서처럼 제사장,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6절 그리고 7장 1절, 7장 3절 또 7장 17절 모두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 멜기세덱에게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도께는 모두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13번 나옵니다. 그런데 3번은 아론의 가문들에게 적용한 것이고 10번을 예수도에게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도 그냥 제사장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장 20절, 7장 21절, 8장 4절, 10장 21절 여기서는 그냥 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급의 차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귀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는 10절의 표현은 율법 이전에 최초로 언급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부터 율법 속에 언약으로 사용하셨지만은 예수기도는 불완전한 아론의 계보를 따른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의 모든 부족함을 온전히 충족시킨 대제사장이라는데 무게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7장 뒤에 가서 26절이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8장 1절인데 이 완전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의 감격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을 것을 염려해서 금방울을 달고 제사를 드리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경에 보는 대로 로마서 8장 34절이라든지 또는 골로새 3장 1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을 오늘 우리가 모시고 섬기며 영광과 위엄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감동인 겁니다. 완전한 조금도 무음한 대제사장을 우리의 나의 대제사장으로 삼고 내가 그를 따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을지라도 땅에서 난 것은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결국 이 죄악과 죽음의 역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역사 속에 보내셔서 사람을 입게 하시고 사람과의 중보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짐승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보혈인 자신의 아들의 피를 죄에 대한 진노의 대가로 받으시고 모든 인류를 그 아들의 십자가 아래로 부르시고 지금도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범이 되시는 그 희생과 헌신의 순종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믿음직한 대제사장을 보좌해서 세상을 중보하는 우리 또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도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가운데서 참으로 제사장의 중재의 역할에 필요한 이 시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중보의 사역을 주님처럼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